결혼도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은 그냥 때가 되면 다 들어가는 것이 직장이 아닙니다. 돈 많이 주고 많이 쉬게 하는 그런 게다 직장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직장을요, vocation이라고 했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그것을 직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는 게 직장이 아닌 것입니다. 오, 돈 많이 주는 곳이. 그게 직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곳, 그게 직장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만 본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의 결합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결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준비해야 될게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준비가 뭐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준비, 가장 기초가 되는 준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쉽게 말하면 당신 왜 예수 믿느냐 말.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물으면 그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당하고, 그렇게 제외당하고, 그렇게 경멸, 수치심이 있도록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이거 위에 이제 세워지는, 모든 인생의 준비는 이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박해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제외시키고, 차별하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는 젊었을 때이 대답을 준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고로 잘 믿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최고의 특권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데 몸이 막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본래 모습.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세 사람밖에 안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복되다. 너그 대답을 알게 하는 이는 혈통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답을 주신 것이다. 주님이 감동하는 대답을 한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물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전부 다 잃어버리는데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물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재판장에 갔습니다. 자기가 재판 받는 것도 아닌데 재판장에 갔습니다. 자기 주님 예수님이 재판받는 재판정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자기는 방청석에 앉아서 따뜻한 불을 쬐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수치를 당하면서 심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여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또 조금 있다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내가 보았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당신의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당신도 그 도당이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I am not his disciple. I am not with him. I does not know him.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에 닭이, 새벽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가, 그 탁월한 베드로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그 닭 울음소리 앞에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즘은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지만 1세기, 2세기 때는 닭이 기독교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 그런데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베드로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한 적도 없고 저 사람의 제자도 아니다. 그렇게 하고서 닭이 울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초리는 경멸의 눈초리, 배신자를 쳐다보는 눈초리, 그런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눈초리였습니다. 정말 온유한 눈초리였습니다. 베드로야, 새로 할 수 있다. 그런 주님의 온유한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11제 된 날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속사람이 달라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면서 어마어마한 위인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를 높이고 인기 절정에 몰아갔습니다. 바로 이때 자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것처럼 느낄 때 바로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이 이 병에서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분은 영생의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높아질 때뿐만 아니고 자신이 위협을 받을 때도 여전히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치료하였노라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설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믿는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이 법정에서도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포했습니다. 칭찬의 순간에도 위협의 순간에도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소망이심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믿는 자들이 되어지며 그들 자신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이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진짜 인생을 세우고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고 온 믿는 자를 함께 세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종들에게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는데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데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부활을 말하는데 이걸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저는 향수병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너무 예뻐서 병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까 해서 찾아보는데 없이 역시 없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좋았는데 사실은 병도 너무 예뻐서 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아야 또 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20세기에 사람들이 남긴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미디어는 메시지다 한 토마스 쿤이 과학적 혁명 구조에서 한 말입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는 TV나 라디오나 전화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 이게 이제 미디어라고 말하는데 미디어가 무슨 메시지인가? 미디어는 미디어지. 그렇지만은 미디어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전달할지라도 이웃 사람이 와서 제게 말하는 거하고 CIA 국장이 제게 와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을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웃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가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CIA 국장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온 거예요? 더 이제 분위기가 더 관심이 고조됩니다. 누가 전달했느냐? 어떻게 전달했느냐? 이게 자칫 메시지보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무슨 말을 한 거야? 이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세상에 말할 때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박해받고 손해당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소망의 이유를 말할 때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무장 해제시키는 게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A gentle tongue breaks the bone. 뼈로 쑤시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말로 뼈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곱 가지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온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너는 못 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하느냐? 너부터 내려와 보라.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갖 수치 다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을 반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나중에 갚겠다고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다 온유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 그 뼈 같은 백부장 입술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고백합니다. 뼈가 완전히 무장해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가진 이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로 지금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 말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랴, 하나님이 보실 수 있으랴 그렇게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하면서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두려움으로 내립니다. 인생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자세로 온유함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피해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며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믿사오니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유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증거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